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겸직해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속개된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오늘 노동당 최고위 직함과 성명을 서열순으로 낭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회에 알렸습니다. AP통신도 소수의 해외 취재진이 당대회가 열린 평양 4.25 문화회관에 들어가 참관하는 것이 허용됐으며 외신 기자들이 대회장에 머문 10여 분 동안 김제일 위원장의 당 위원장 취임이 공식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김제일 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외에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당비서가 새롭게 뽑혀 상무위원은 모두 5명이 됐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치국 위원 19명과 정치국 후보 위원 9명을 선출하면서 리수용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김제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정무국을 신설하고 비서국을 폐지하는 등 당 조직 쇄신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취재차 북한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기자가 불경한 보도를 이유로 추방됐습니다. BBC 방송은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와 프로듀서, 카메라맨 등 취재단이 지난 6일 귀국차 들른 평양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이 제지된 채 구금 상태에서 8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룡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지도부를 폄하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체포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김정일이 숨지고 난 뒤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이 자리를 대신했다고 썼습니다. 이란이 2주 전 정밀 유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란 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오늘 알리 압돌라히 혁명수비군 준장의 말을 인용해 이란군이 2주 전 2000km 사거리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예정된 표적에서 불과 8m 거리에 오차밖에 나지 않을 만큼 정확성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나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선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의 평화 정착 방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내일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튿날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후안 마뉴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 밖에 런던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정상회의를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는 12일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가 주최하는 반부패 정상회의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당국은 서부 엘버타주의 대형 산불 진압 작전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타주 소방당국은 최근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곧 불길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시설이 대거 몰려있는 엘버타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대형 참사와 에너지난이 우려됐지만 아직 이들 시설들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시설 직원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여서 공장이 언제부터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가즈니주에서 어제 발생한 버스 충돌 사고로 73명이 숨졌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59에 불과하며 화재와 폭발 등으로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즈니주 정부 대변인은 사고가 난 버스 두 대에는 모두 12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망자 외 나머지 부상자 50여 명도 대부분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것이 전쟁을 통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상처라면 극복하는 게 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같이 고통받는 상위 군인들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사람과 다시 어울리고 땀 흘리며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운동 경기 행사가 요즘 화제인데요. 인빅터스 게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행사는 자신 스스로 공군 조종사로 전쟁에 두 차례나 참전한 영국의 해리 왕자가 군인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4년 런던에서 처음 시작돼서 플로리다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4개 나라에서 5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해서 우정과 열정을 나누는데요. 좋은 취지의 행사에 많은 유명 인사들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죠. 미셸 오바마 여사,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헐리우드 유명 배우와 가수들이 함께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전쟁이 없어져서 이 같은 상위 군인들을 위한 행사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요. 함경남북도는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7도를 기록하겠네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역시 13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4도에서 20도, 함흥 10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리처드 막스의 노래입니다.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Oceans apart, day after day, and I slowly go insane. I hear your voice on the line, but it doesn't stop the pain. If I see you next to never, then how can we see? See it, baby. You've got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막말과 잦은 충돌로 유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그리스 의회가 국민의 반발을 샀던 연금 축소, 세수 인상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캐나다에서 최악의 산불로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주말 동안 화재 진화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 자, 필리핀 대통령 선거 소식입니다. 오늘 실시됐는데 당선자 윤곽이 나왔나요?
네,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필리핀 남부 다바오에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낸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필리핀 전역의 투표소에서 유권자 5,43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필리핀 대선의 개표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야당인 PDP 라반의 두테르테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두테르테 후보는 선거 전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줄곧 경쟁자인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과 마누엘 로아스 내무장관의 10%포인트 이상 앞서왔습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로아스 내무장관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 후보인 두테르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포 상원의원과 로아스 내무장관의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가 줄곧 이 여권 후보들을 압도해왔다 이런 말씀인데
네.
자, 이 두테르테 어떤 인물인가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후보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부 다바오시의 현직 시장입니다. 올해 71세인데요. 시장 재임 중에 막말과 돌출 행동을 일삼아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더없이 거침없는 독설과 또 극단적인 공약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필리핀의 트럼프다 이런 이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네. 뭐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겁니까?
네, 두테르테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보다 더한 면이 있습니다.
예.
막말의 강도도 세고 또 성적인 면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1989년 현지에서 발생한 교도소 폭동 와중에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숨진 호주의 여성 선교사에 대해서 시장인 내가 먼저 성폭행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듯 잇따른 여성과 인종 비하 발언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비판한 호주 대사에게는 닥치라고 말하면서 또 호주와 필리핀 사이의 외교 단절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인데요. 정도가 그렇죠? 좀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 대선 주자 반열에까지 오른 겁니까?
네, 범죄와의 전쟁을 앞세워서 경제난과 범죄,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의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또 검찰 출신인 이 두테르테가 7번 시장에 뽑히고 있는 동안 22년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이 다바오시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우범 지역입니다. 그는 또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징벌자라고 불릴 정도로 치안을 확고히 확립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두테르테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취임 후 6개월 안에 모든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밝혀서 범죄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필리핀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이 범죄자 소탕에는 일가견이 있는 예, 시장으로서 많은 환영을 받았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필리핀 국민들에게 현재 마음을 얻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시만 해도 군소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는 대통령 취임 후 범죄자를 모두 처형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공약을 내걸면서 단숨에 유력주자로 떠올랐는데요. 높은 범죄율에 지친 필리핀 유권자들을 공략한 겁니다. BBC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토요일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인권 관련 법규들은 모두 잊어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바오 시장으로서 범죄자들을 처단해왔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세계가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인권법은 잊어버려라. 자, 이렇게 발언을 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죠. 두테르테 시장은 다바오시에서 범죄자 약 1,700명을 재판도 없이 처형하는 등 공권력을 초법적으로 남용해서 또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네.
또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면 필리핀에서 또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독재가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후보를 거부하라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촉구했고요. 베니그노 아키노 현직 필리핀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두테르테가. 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그 후손들이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는 소위 가문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필리핀 유권자들의 지지가 또 두테르테의 인기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어온 마르코스 주니어 상원의원은 지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21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독재자 페르난도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또 베니그노 아키노 현 필리핀 대통령도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아들로서 대를 이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외교관계협의회 즉 CFR의 동남아시아 전문가 조슈아 쿨란트 측 박사는 아키노 대통령 집권 이후에 높은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필리핀 중하위층 유권자들은 정치 엘리트들에게 오래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최종 그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필리핀 전역에서 실시된 이날 선거에서는요, 대선과 함께 총선, 지방선거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예.
대통령, 부통령과 상원의원 12명, 또 하원의원 297명, 또 주지사 81명 등 총 1만 8천여 명의 공직자와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최종 선거 결과는 이르면 내일, 그러니까 10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그리스 소식 살펴볼까요?
네, 구제금융을 더 받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추가 긴축 조치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그리스 의회가 경제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DPA,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오늘 새벽에 연금 삭감과 증세를 포함한 개혁 법안들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개혁법안은 원래 일요일, 어제 내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진통 끝에 표결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예.
이날 표결에서 급진 좌파연합인 시리자와 독립 그리스인당 등 연립정부 소속 의원들은 153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요.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스 의회 총 의석은 300석입니다.
예. 자, 300명 가운데 153명이 찬성했다고 하면 이제 가까스로 과반수가 된 건데.
그렇죠.
예. 그리스 의회에서 앞으로도 논쟁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번 개혁안이 그만큼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된 개혁안은요. 정부가 유로존에서 받을 3차 구제금융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연금 지급액 삭감과 연금펀드 통폐합, 그리고 개인 부담액 증가, 또 중상층 세금 증가 등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고 또 내야 될 세금은 늘어나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게다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작년 1월에 이런 긴축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에 총리가 긴축 정책에 반대했는데 이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반증일 수도 있겠군요.
네, 치프라스 총리는 집권 6개월 만이었던 지난해 7월 국가 부도를 막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860유로 미국 돈으로 약 970억 달러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 대외 채권단에게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늘리겠다는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네.
그리스는 2018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3% 수준인 54억 유로, 미국 돈으로 약 62억 달러 규모의 긴축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자, 그리스 의회 이번 경제 개혁안 표결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죠?
네, 이날 표결에 앞서 개혁안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사흘 연속으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공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를 빚었는데요. 또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곳곳에서 시위대가 화염병과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또 경찰은 이에 맞서서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1만 8천 명, 제2도시인 데살로니키에서 8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그리스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예, 자 그리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로 처음 유로존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이래 6년째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외 채권단은 지금까지 그리스에 160억 유로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했고요. 또 그와는 별도로 그리스의 은행 부문 개혁을 위해서 50억 유로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또 파업 사태가 확산되면 그리스는 당장 두 달 뒤죠. 7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당장 급한 불은 끈 셈인데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와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향후 그리스 긴축과 구제금융 문제를 논의하게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넘게 계속된 캐나다 최악의 산불 사태가 서부 지역 알버타주에서 서울 면적 약 605제곱킬로미터에 약 2.6배에 달하는 1610제곱킬로미터를 태우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방당국은 지난 주말 동안 기온이 내려가고 또 약하게나마 비가 오면서 진화에 유리한 전환기를 맞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막대한 면적이 잿더미로 변한 건데 어떤 지역입니까?
네, 초대형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캐나다 알버타주 포트 맥머리는요, 한때 포트 메이크 머니, 다시 말해서 돈을 만드는 요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막대한 부를 창출하던 지역입니다.
예.
지속된 고유가에다가 또 셰일유와 같은 비전통 에너지 자원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셰일유 생산 관련 시설이 있는 이곳이 떠오른 겁니다.
예. 이른바 돈을 만드는 요새로 불릴 정도였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군요. 모였겠군요.
예, 그렇죠. 포트 맥머리에 사는 건설업 종사자 채드 에버트는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우리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 이렇게 초창기 이 지역에 사람이 몰리던 시설을 회상했습니다. 지난 2012년 포트 맥머리에 정착한 51세 예멘 출신 난민 삼냐 하산은 트럭 운전사인 남편과 함께 이 지역에 살면서 세 자녀를 모두 키워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지역에서 셰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가 폭증했고 또 자본이 집중 투자됐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3만 8천 명에 불과했던 포트 맥머리의 인구는요, 2015년에 3배가 넘는 12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1에이커당 2만 7천 캐나다 달러, 저 약 2만 850 미국 달러이던 이 땅은 땅값이 또 최근에는 100만 달러, 약 77만 미국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던 이 땅이 지금 잿더미로 변했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하겠네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인명피해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설과 투자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물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험액수만 90억 캐나다 달러, 약 70억 미국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BBC와 CNN 등 실시간 뉴스 방송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캐나다 알버타주 북부에서만 지금까지 주택 1,600가구를 태우고 8만 명 이상이 피신했지만 사망자나 부상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물적인 경제적인 피해는 안타깝습니다만 일단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자, 당국의 철저한 재해 대책 또 성숙한 시민 의식이 인명 피해를 막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불길이 잡힐까요?
네, 이 지역 소방 당국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이나마 산불을 지금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만으로도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말 동안 내린 약한 비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방당국은 산불을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부 공화당 지도자들이 지지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말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졸업식 연설 내용, 또 4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첫 소식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 재벌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자, 하지만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이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이런 상황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ABC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 후보는 당이 꼭 단합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자신은 지금까지 공직에 출마한 어느 후보와도 매우 다르다면서 공화당이 꼭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이 단합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꼭 전통적인 의미대로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에 일치된 지지가 없어도 선거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고 또 새로 공화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표를 보충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수백만 명의 표를 새로 얻게 될 것이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아직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을 단합하고 또 좀 더 이 보수주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지지를 미뤘죠.
네. 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오는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네. 예.
라이언 의장의 지지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트럼프 후보와 라이언 의장이 오는 목요일에 만날 예정이긴 한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두 사람이 각자 따로 갈 수도 있다면서 이 라이언 의장의 지지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언 의장이 공화당 전당대회 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저 어떻게 보면 내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이런 공화당의 상황을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공화당 내 이 반 트럼프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어제 CBS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무소속 유권자 등 이 쟁점에 기반을 두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를 원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동안 트럼프 후보와 이 클린턴 후보의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물리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두 당의 이 대통령 선거 주자 윤곽이 거의 뭐 드러난 상황입니다만 지난 주말에도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죠. 7일 미국령 괌에서 민주당 당원대회가 실시됐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60% 지지율로 승리하면서 괌에 할당된 대의원 7명 가운데 4명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워싱턴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가 이 자리에서 대의원 49명을 추가했습니다.
예, 그 워싱턴주는 이미 지난 3월에 당원대회를 열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 당시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73% 대 27% 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 클린턴 후보를 눌렀는데요. 당시 주 전체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대의원 34명 가운데 25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주는 선거 구별 지지율에 따라서 나머지 67명을 따로 배분하는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샌더스 후보가 49명을 추가로 얻은 거죠.
네. 자, 그래도 여전히 이 전체 대의원 수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죠?
맞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383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요. 현재 클린턴 후보가 필요한 대의원 수의 94%를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클린턴 후보가 오는 7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직 10개 주 정도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바로 내일 10일이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요. 네브라스카주에서는 공화당 예비선거가 또 열립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졸업철인데요. 대학 졸업식을 시작으로 해서 6월 초까지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이어질 텐데 자, 매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몇몇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토요일 하워드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대학교는 학생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워드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하워드대학교는 전통적으로 흑인 대학이고 또 흑인들의 하버드대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 흑인 명문대학 졸업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30년 전에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던 때보다 이 미국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흑인인 자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동안 미국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 1983, I was part of fewer than 10% of African Americans who graduated with a bachelor's degree. Today you're part of more than 20%.
네, 오바마 대통령은 1983년에 자신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학사 학위를 가진 흑인의 수가 전체의 10%, 그러니까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가 넘는다는 건데요. 현재 흑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부모가 같은 나이였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나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500대 기업 가운데 흑인 최고 경영자가 한 명도 없었고 또 흑인 판사도 없었지만 지금은 TV 제작자에서부터 기업 최고 경영자, 여러 고위직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흑인이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인종 갈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인종 갈등과 불평등 등 여전히 이 격차가 남아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졸업생들에게 그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고 또 반드시 민주주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졸업식 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졸업식 연사로 참석했다는 데 대해서 큰 영광이라고 학생들이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졸업 연설을 이 흑인들이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하워드 대학교에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대학교에서도 졸업 축하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는 15일 뉴저지주에 있는 러커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6월 2일에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지난 금요일이죠. 새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16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는데요. 이는 지난 7개월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행히 실업률은 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5번이나 이 월간 신규 고용이 20만 개를 넘었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주춤한 이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내외적인 원인을 모두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부적으로는 국제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고용주들이 신규 채용을 비롯한 비용 증가에 조심스럽습니다. 이 국내적으로는 다른 경제 지표는 개선 조짐을 보이지만 기업 이윤과 소비 지출이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그래도 앞으로 이 미국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네, 이 신규 고용 증가가 지난 7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새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겁니다. 여기에 전문직 채용은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규 채용이 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도 미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이 성장을 계속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분기 미국 경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5% 성장에 그쳤는데요. 올 하반기로 가면서 개선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이 고용 지표도 불안감을 덜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미국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회복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6월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지표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금융사들은 금리 인상이 하반기로 다시 미뤄질 거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새 고용지표가 발표된 뒤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 74개월 연속해서 이 새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축하했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에 새 일자리 16만 개가 만들어졌다는 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도 이 국제 경제의 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그동안 경제 회복기에 146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계속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래도 뭐 좋은 성적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기관시설 건설과 이 보수를 위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했고요. 또 최저임금을 올리고 무역협정도 비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돈 세탁과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예, 이 돈 세탁과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면 얼마 전에 나온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계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파나마에 있는 유명한 법률 회사에서 유출된 문건이라고 해서 이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여러 나라 전현직 지도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외국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돈 세탁과 탈세를 하고 또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이 문건을 통해서 폭로됐었죠.
네. 자, 이 때문에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하기도 했고요.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자, 미국 정부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금융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5일 이 미국 기업 소유자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실제 회사 주인이 누구인지 또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게 하고요. 사업법 당국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U2의 노래입니다. With or Without You.
I'll wait for you. Sleight of hand and twist of fate, on a bed of nails she makes me wait, and I wait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필요한 대의원의 90%를 확보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절차.
On the biggest night of the 2016 presidential campaign, Republican Donald Trump claimed victory.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Find that a little bit hard to believe, but believe me, I am a unifier. Once we get all of this finished, I'm going to go after one person. That's Hillary Clinton.
And the rhetoric we're hearing on the other side has never been lower. Trying to divide America between us and them is wrong, and we're not going to let it work.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가 섞여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단계는 크게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단계와 대통령 선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즘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예비선거 소식이 바로 대선의 첫 관문인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예비선거는 보통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2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주별로 돌아가면서 무려 4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이 예비선거가 모두 끝나고 나면 7월이나 8월에 각 주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각 당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거고요. 이 후보가 11월에 있을 본선거에서 경쟁당의 후보와 대권을 놓고 맞붙게 되는 겁니다.
미국 선거에서 대의원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네, 대의원은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당의 전당대회에 가서 자기 대신에 대통령 후보를 뽑아줄 대표, 그러니까 대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이 대의원들이 누구를 더 많이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이 예비선거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의원 수는 각각 주별로 다른데요. 원칙적으로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정해지고요. 이 투표가 끝나고 대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대의원의 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별로 또 주 안에 있는 선거구별로 이 배분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꽤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득표 비례 방식과 또 최다 득표가 모든 대의원을 다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 그리고 득표 비례에 부분적으로 승자 독식 제도를 택하는 방식까지 모두 섞여 있어서 셈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대의원이 필요한가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의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공화당의 경우 광역대의원과 일반 대의원 등 모든 대의원을 다 합치면 전체 대의원 수가 2,472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1,23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전체 대의원이 4,132명인데요. 그래서 2,38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화당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 수가 걸려있는 주는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고요. 텍사스 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은 대의원을 갖고 있고요. 이어서 뉴욕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순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3월 첫 화요일,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날 10여 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이날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의 절반이 걸려 있고요. 민주당은 약 3분의 1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누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왔습니다.
슈퍼 대의원은 뭔가요?
네, 슈퍼 대의원은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일반 대의원과는 달리 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 연방의원, 전국위원회 위원 등 당의 고위 지도자로 구성된 당연직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의원은 영어로 Pledged Delegate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서약한 대의원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 가서 자신의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서약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슈퍼대의원은 이런 서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를 뽑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슈퍼대의원 제도를 도입한 건 1980년 선거 이후인데요. 문제가 있는 후보가 대중적인 인기만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의원의 지지를 많이 받아도 이 슈퍼 대의원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면 후보로 지명될 확률이 낮아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과정에서 이들 슈퍼대의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민심을 외면하는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도 슈퍼대의원이 있긴 한데요. 민주당의 슈퍼대의원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숫자도 얼마 안 되고요. 일반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그 주에서 선출한 후보를 지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대의원 그리고 슈퍼대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 sore loser. A sore loser입니다.
그럼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can't believe I lost the game. It's not fair.
Stop complaining and don't be a sore loser.
I'm not being a sore loser.
Yes, you a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와 게임을 하다가 졌습니다. 제이슨은
Oh, I can't believe I lost the game. Oh, it's not fair.
게임에서 지다니 믿을 수 없어. 이건 불공평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top complaining and don't be a sore loser.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면 안 되지.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도
I'm not being a sore loser.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건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sore loser. A sore los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can't believe I lost the game. It's not fair.
Stop complaining and don't be a sore loser.
I'm not being a sore loser.
Yes, you are.
Today's expression is a sore, S-O-R-E, sore, loser, L-O-S-E-R, loser. A sore loser. A sore loser is a person who does not take loss of failure well, especially if they complain about it or try to dispute it. 게임을 할 때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a sore loser이라고 합니다. Sore, sore는 상처가 다 아물지 않거나 염증이 생겨서 화끈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요. Loser, loser는 패배자잖아요. 그래서 a sore loser는 패배한 후에 감정이 상해서 깨끗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과 게임을 했는데 제이슨이 졌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슨에게 Stop complaining and don't be a sore loser. Stop complaining and don't be a sore loser. 라고 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Don't blame other people for losing and don't be a sore loser. Don't blame other people for losing and don't be a sore loser.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패배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마.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면 안 되지.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I lost the game. It's not fair.
Stop complaining and don't be a sore loser.
I'm not being a sore loser.
Yes, you are.
Let's review. A sore loser is a person who does not take loss of failure well, especially if they complain about it or try to dispute it. A sore loser는 패배한 후에 감정이 상해서 깨끗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A sore loser. A sore loser. A sore loser.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6년 5월 9일) 오늘 미국의 탐험가 리차드 버드가 최초로 북극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드는 이날 비행선 조세핀 포드홀을 조종해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 섬을 이륙했습니다. 이후 약 8시간의 비행 끝에 버드는 북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드는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북위 9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류 최초로 비행기로 북극점 상공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버드가 처음으로 북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북극점을 가장 먼저 밟은 사람은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북극점을 비행한 것은 리차드 버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리차드 버드는 이후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는 등 미국의 극지 연구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